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전후 자세한 설명 없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주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들어도 심한 좌절과 낙심의 구렁텅이로부터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였으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당해보지 않은 우리들은 히스기야의 그 무거운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되 얼마나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사실을 확실하게 실행하는 표징으로 아하스의 해 그림자 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우리도 불치병에 걸렸을 때 혹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불치병으로도 고쳐주시고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모범적인 예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 그런 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해 하시려면 몇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히스기야가 오직 자신의 병낫기만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은 왠지 히스기야의 평소 믿음과 경건에 비춰볼 때 자연스럽지 않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로 해 그림자, 해 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이 전무후무한 징조를 주셨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봐서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게 되죠. 그때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인들에게 넘겨주시는 그날에 시간이 모자라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강구를 들으시고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도록 하신 적이 있었지만 이런 이적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하신 이적이지 여호수아 한 개인을 염두에 두고 행하신 이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해가 도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15년 동안 더 살게 하심과 동시에 이에 대한 표징으로 아하스의 해 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도록 하시는 이 표정을 행하셨다는 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는 조화롭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5년 더 살게 하면 되었지. 그게 뭐 중요하다고. 다른 표징도 아니고 그것도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기가 맞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깊이 생각하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된 이 이적은 히스기야 한 개인을 염두에 둔 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염두에 둔 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실 뜻을 밝히신 다음에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했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보이신 표징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 수 있음에 대한 확증의 표시로 주신 표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한 개인이 불치병에 걸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이런 차원의 일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성을 앗수르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단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 개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은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연대기적으로 볼 때 38장과 이어지는 39장 말씀은 앞서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36장과 37장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36장과 37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앗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무엇에 대해서 약속했죠? 앗수르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아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앞선 사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앞선 사건이고 그 다음에 36장과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위치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8장의 말씀이 36장과 37장보다 앞선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건이 예루살렘이 앗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사건보다 더 앞선 사건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39장의 사건이에요. 39장은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다 내어 보여주는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앗수르의 공격이 이미 일어나서 앗수르, 예를 우리 살펴봤지만 앗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다 뭘 내어줬는가 하면 성전에 있었던 모든 직기들 다 내어줬거든요. 만약에 36장과 37장의 순서대로 되었더라면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에 있던 보물들을 내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어요. 이런 사건을, 이런 증거를 통해서 볼 때도 36장과 37장의 말씀이 비록 앞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38장과 39장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사야 기자가 이 사건을 서술할 때 38장과 39장을 먼저 서술하고 그 다음에 36장과 37장을 기록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순서를 뒤바꿔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앗수르의 침략이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인 이 36장과 37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앞의 말씀, 이사야 우리가 1장부터 35장까지 쭉 살펴봤죠.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아련하시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36장과 37장 말씀은 앞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기록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39장에 바벨론 사절단에게 성전 보물창고와 성전 무기고에 있었던 것을 다 내 보여주었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임을 예언한 이 사건에 대한 기록, 이 39장은 40장부터 이어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 기자가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성격의 특징, 그러니까 시간적 관계가 아닌 인과적 관계, 신학적 이유 때문에 앞선 사건을 뒤에 있었던 사건을 앞에 위치시켜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병들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살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따뜻해가지고 잠이 좀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집은 뭘 가리키죠? 이 집은 사는 집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이 집은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거죠. 다윗 왕조에게 예언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가의 사후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 이제 너는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르면 이 말씀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히스기야는 그 당시 나이 39살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므낫세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열왕기하 21장 1절에 의하면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수명이 몇 살 연장되었습니까? 15년 연장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 사건이 있은 후 3년 뒤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직 후사가 태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죽음에 관한 선고를 듣는 이 일은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을 알고 있는 다윗에게 히스기야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와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매우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이불 깔고 들어 눕지 않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심히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과 같은가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말씀은 마치 관에 넣어놓고 망치질 하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그때 심정이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최종적 선언이요. 요즘에 뭐 일본 위안부 그 합의 문제 때문에 요즘 종종 대두되는 단어가 뭐냐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선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모세로 하여금 빨리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이 민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타나지요. 그럴 때 모세가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바꾸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최종적 선언, 이 불가역적 선언을 듣고 난 다음 낙심과 좌절로 자신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 얼굴을 향해 면백하고 배을 향해 면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났죠?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더 연장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면 단지 운명으로 이해해버리죠.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 뭐 어떡하겠냐.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이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무관심하다라는 표시예요. 신자는 드러난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표시가 아닌 무관심의 표시예요. 최종적 뜻이 드러나기까지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최종적 심판 선고를 듣고서도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예를 그러나 모범적 예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내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외시키기를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세 번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너는 살라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기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또 어떤가요?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들이 다 바꿔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니느웨 선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강구를 요나 선지자의 복음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사건이 요나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또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아요. 그 예가 또 어디 나타나지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자녀가 병에 걸렸고 다윗은 이 자녀가 낳기를 그처럼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영혼을 취해가였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마땅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은혜의 수단 자체가 항상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물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시고 상황들을 바꿔주시지만 그러나 항상 조심스러운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런 조심스러운 표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조심스러운 자세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주십시오 라는 자세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그 아프고 상한 마음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앗수르 손에서 이 성을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사실은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안타깝게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는지 내가 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는 너의 간구를 듣고 네가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보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가가지고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내 수명을 15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하시는 말씀, 이 상과 이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망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서 다시 돌아가서 네가 다시 산다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 우리가 그런 일로 부름을 받았다면 상당히 좀 곤혹스럽겠죠. 죽음을 선포할 때는 좀 비장한 얼굴로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렇게 딱 말해놓고 잠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15년 더 살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정성의 그 수준이 아기까지 차가지고 야 정말 너 간절하게 눈물로 금식하며 오랫동안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 정성을 내가 보고 들어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 같았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 100일 기도를 했더니 무슨 40일 기도를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나에게 너는 이제 살고 죽지 않는다. 15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무슨 말인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도 기도지만 이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사무엘 하 7장 14절에서 다 살펴봤죠. 내가 다윗과 세울 언약, 다윗과 맺을 언약은 사울과 맺었던 것과 같지 않다. 사울은 잘못했을 때 폐위당해버렸죠. 그러나 다윗의 위는 영원토록 견고히 있겠다. 네가 잘못하면 인생 책지와 사람 막대기로 치기는 하겠으나 내가 내 위를 끝까지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아홉 번이나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혈통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15년이라고 하는 이 수명이 연장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 순간 바꿀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경건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틀 안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언약에 대해서 특강을 하지만 언약은 성경을 꿰뚫는 매우 중요한 핵심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 히스기야의 강구를 마치 자기 자녀가 부르짖는 애타게 부르짖는 그 강구로 그렇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자녀가 뭘 해달라 어디 가고 싶다든지 하여튼 이런 요구를 해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한참 있다가 그 요구에 응답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역량이 모자라면 구워서라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재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제가 해주지 못한 적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해주지 않은 것은 상황과 형편과 또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해준 거지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못 해준 것은 별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백성이 이렇게 애타게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지체하시겠습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 20장을 보면 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징조를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 이사야 7장에 나타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마른 두 부지깽이 같은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구원하겠다. 뭐가 모자라냐? 그러면 징조를 요구하라. 내가 징조까지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징조를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그러면서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다. 우리는 이 내용은 마가복음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 표적은 왜 주셨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증거로 주셨다. 그래서 표적은 말씀의 신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헷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도록 하신 것은 단순한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로 물러간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아하스의 헷시계예요. 아하스의 헷시계. 불신앙의 사람의 대명사는 아하스죠. 근데 그 불신앙의 사람의 아하스의 헷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해서 하나님을 참되고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이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뜻 보면 불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을 개인적 차원에서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이해된다. 단순히 모든 인간들의 공통되는 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피하려는 차원에서 드려진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주신 표징도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한 사람의 마음에게 마음의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주신 표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단지 그 한 사람의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의 성에서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 말씀하실 필요 없지요. 언제 뭐 히스기야가 이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기도 또한 더 깊은 내용을 담는 기도, 유다와 전체 예루살렘을 염두에 둔 그런 기도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심판받아 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일에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죠?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 선언은 사실은 유다를 향한 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생존할 수 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잠정적 구원,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가 경험한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잠정적 구원과 회복이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먼 미래에 있게 될 것인데 그 먼 미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요 회복입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개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개인의 경건도 사실은 앞서 있었던 36장, 37장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실은 38장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39장은 더 실망스럽죠? 점점 더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37장 16절 이하에 나타난 기도를 보시면요. 37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는 이 일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 선고를 받게 되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한 것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 그거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한면으로 보면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정말로 온전히 진실과 전심으로만 행했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은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부와 영광이 가득 차자 창고와 외양간과 성읍을 만들고 각종 건설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가인 계통에 하는 사람이 행할 일 아닙니까? 가인 계통이 건설 사업이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보여주고 폼 내는 거 이거 가인 계통의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뻑이고 자랑하는 거. 그래서 39장에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성전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진실에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했죠. 이런 말을 한 데에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섭섭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제가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아직 자녀도 두지 못한 39살밖에 안 되는데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이런 강한 불만을 토론을 못하지만 이런 불만이 그 마음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러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훨씬 더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여주는가? 히스기야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다윗의 후손이 된다. 내 몸에서 날짜가 우사가 된다는 게 이게 아브라함 언약으로도 쭉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아마도 히스기야든지 요시야든지 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메시아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대기 순서로는 38장과 39장이 앞선 거고 36장과 37장이 뒤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앞선 1장부터 35장까지의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36장과 37장을 기록하고 특별히 38장과 39장은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배경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시간적 순서로 앞선 것을 뒤에다가 뒤에 있던 것을 앞에다가 위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들죠. 이방 나라 겉으로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벨론이 오자 그들에게 뭘 보여줬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 국가 원수들을 왜 초청하지요?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함께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작은 나라지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한테 뭘 보여줬다는 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마라.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지속적인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실패할 때 지속적인 믿음으로 사는 일에 누가 실패했어요? 히스기야가 실패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고난의 종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 가운데 주어진 교훈도 크지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구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모든 고통과 염려와 어려움의 짐을 기도라는 그릇에 다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인과 동시에 그런 자세야말로 고통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말씀의 뜻들을 잘 깨닫고 헤아려 우리 인생의 삶의 근거와 터전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방향타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의 기준과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또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오늘도 저희가 간직하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조망하고 생각하고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참된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이 귀한 잔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이시는 죄사함과 영생의 복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즐거워지고 또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